오늘 Q&A는 제목을 사도 바울은 독신을 선호했을까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결혼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제 창조하시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결합하면서 인류의 존속과 행복을 위해 창조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직접적으로 특별히 마련하신 그와 같은 이 규례가 결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기초가 되며 또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을 조장함으로써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미덕과 부지런함과 명예와 바른 습관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모든 것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규례가 결혼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일부 일처 제도를 확립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의 여분이 많이 있으셨어요. 영의 여분이 많이 있었다는 건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결혼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딱 만드셔서 그래서 일부 일처 제도를 확립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고 한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실행한 그와 같은 인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날 때 그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마구잡이로 취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이 성경 가서 읽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일부 다처제가 신행이 됐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고 하니까 그 한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아내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가정을 이제 살려주셨는데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홍수 때 살려주신 그 노아의 가족을 가서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한 아내만 뒀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는 이와 같은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노아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은 한 아내만을 뒀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내들 이렇게 해서 총 8명만 하나님이 방주에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해 줬습니다. 노아의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가서 보면 또 욥도 아내를 하나만 뒀습니다. 그 다음에 나홀, 롯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한 아내만을 뒀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욕정을 따라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내의 여정을 다시 또 아내로 두는 이와 같은 일부 다처제를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실행하게 됐지만 처음에는 한 아내만 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 제도를 확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결혼의 규례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결합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남편 그걸 배우자로 두고 평생토록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결혼 제도로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다처 제도가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도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그 일부 다처제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갈, 그 다음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낳아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좋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와 그다음에 이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정말 뭐 아브라함으로서 할수 없는 그런 일,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그 아픈 가운데 이 하갈이 쫓겨났는데 먹을 물도 없고 애는 죽게 되고, 그렇죠? 이런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인간의 욕정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사기 8장 30절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아내를 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아내를 둬서 아들이 70명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첩이 또 있는데 그의 첩이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이 기드온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드온이 낳은 그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69명을 하나의 큰 돌에서 모두 다 잡아 죽이고 한 명만 살려두는 그런 악한 일이 생겨 한돌 위에서 쳐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다양한 그런 그 인간들의 모습이 나와요. 참 기드온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둬서 또 거기다 또 이렇게 악한 아들까지 이렇게 나가갖고 그 아들이 글쎄 69명의 아들 다 죽여버렸으니 이게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사무엘기 하 3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많은 아내를 뒀다. 아들들을 많이 뒀다. 그게 결국 다윗이 말년에 가서 겪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뭐예요? 아들들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많은 아내들 둔그 결과 생겨난 많은 아들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결국은 왕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이 있었다 그래요. 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야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뭐랄까 죄악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복을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700명, 거기다 300명, 1000명의 여인을 둘 수가 있어요. 여기 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여인들을 아내로 둔 결과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방 여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 불행한 사건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하 11장 18에서 21절, 13장 21절 이렇게 해서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버지를 본받아 아내를 많이 뒀고 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또 아버지를 본받아 아내를 많이 그냥 아내를 많이 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남자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그 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일부 다처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행했던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내 버린 일을 쉽게 했다. 아내를 뭐 버리면 금방 또 다시 아내를 취해야 되고 하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그 히브리 사람 부자들이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 다처 얘기를 왜 이야기하느냐? 전 세상이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 대법원에서 아마 5대4 표결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합법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 그것도 합법이 아니냐. 지금 그게 또 올라선 거예요. 이제 미국은 지금 또 뭐로 이제 넘어서냐?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일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가 이게 망가지게 되면서 인간의 욕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동성애도 합법이면 아 일부 다처제 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왜 악법이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권총들이 되고 이러면서 다 시위 버리고 하면 결국은 또 오랜 시간 지나면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일의 제일 최전선에 지금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뭐 신약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세웠다고 하는 그 미국이 200년, 250년 이렇게 지나면서 아마 조지 워싱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걸 보면 아마 통탄할 거예요. 아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그러면 악의 최악까지 가장 나쁜 데까지 사악한 데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내재해 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엄격한 결혼 제도 규례를 허락을 하셔서 특별한 규정을 줬어요. 각종 음행하는 것, 친척들과 음행을 벌이는 것,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음행을 벌이는 것, 사람이 짐승과 음행을 벌이는 이런 수간 이런 거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신명기 27장 이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 가서 보면 돼 있냐 하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 땅이 도저히 그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든지 일부 다처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 나중에 그 땅이 그런 거 행하는 사람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의문 갖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 잔인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아주 최악을 지금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더 이상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족속들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니까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그런 내용이 레위기 신명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셨어요. 안 되는 일이다. 절대 안 되는 일이라 하나님이 금지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그런 특별 규례를 허락해 주시고 할례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 살며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특히 마귀를 섬기는 것, 마귀의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씨를 보존해야 되거든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특별한 그런 제도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러면 이제 아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이 전 남편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법규, 그 법규를 형사 취수 이렇게 돼 있어요. 형이 죽으면 그러면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하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제도 지금 시행하면 안 돼요. 그건 이스라엘의 시민법이기 때문에 신정 국가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상속 유업을 줬어요. 대를 잃을 자가 없으면 상속 유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정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까지 이제 주셨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그 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런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제도들 가운데 가장 성스럽고 이것은 영구히 지속되는 그런 제도다. 이런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혼에 관해서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도 주셨어요. 남자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그게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기독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상하게 한 300년, 400년 넘어가면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천주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 이 결혼 제도에 불명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독신을 장려하고, 또 신부, 수사, 그다음에 수녀에게 종신, 독신을 부과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의 이 제도에 가면 다 독신을 이렇게 선호하거나 장려해요. 불교에도 가서 보시면 우리 중들이 여승, 남승 다 있잖아요. 다 독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천주교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다 특징이 뭐예요? 묵주 돌리고 다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교도들의 신앙이지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듯이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말세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경건한 씨를 낳아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대로 땅을 채우고 번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뭐제 딸을 비롯해서 열심히 결혼하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결혼관이 나오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합니다. 바울은 독신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여러분이 가셔서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절까지 가서 보면 결혼에 대한 거예요. 결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근데 7절, 8절 가서 보면 바울이 독신을 선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그 순간에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말 자체가 한 번도 결혼을 안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결혼한 이후에 사별을 했든지, 뭐 하여튼 결혼한 이 어떤 이유가 돼서 지금 혼자 사는 그런 경우도 지금 결혼하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 가서 보면 옛날에는 이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인데, 뭐 지금 우리말은 다 선물로 돼 있으니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결혼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고유한 그런 선물을 갖고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8절 가서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과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남편을 잃었잖아요. 이런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두 구절을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는, 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독신을 선호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어느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그 교회에 어떤 그 좋은 그런 형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장가를 안 가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이런 말씀, 이거 예수님 제대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예수님을 섬기겠냐. 바울도 독신으로 지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 나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장가를 갔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뭐 마음이 그렇게 변했나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 두 구절 가지고 잘못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바울의 이제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거나 또 그 서신을 쓸 때 바울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고 있던 어떤 위기감이나 압박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와 같은 글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감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할 때는 바울 사도의 전체 서신이 어떻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또 예수님을 포함한 신약 성경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그걸 벗어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교리를 이렇게 정립을 해야지 어느 한두 구절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갑자기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또 과부들 이런 사람이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할 때 지금 그 의미가 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26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에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네로가 황제가 돼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극도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섬기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 지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29절에서 31절 쭉 읽어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지금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이 지금 외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모든 게 지금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 이 때가 바로 임박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때 누가 들어섰어요? 네로가 들어서서 예수님 있는 사람 핍박하고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문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7장 7절과 8절을 이해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사오신 전체를 가서 보면 바울은 독신을 선호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가서 보세요. 4장 가서 보시면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쭉 얘기하면서 3절 이들이 혼인을 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는 이런 체제가 나타나고 시스템이 확립이 되는 거 이거 자체가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4절 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뭐래요? 결혼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가서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결혼관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것과 같은 선물, 독신의 선물이 없는 한, 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 중에는, 특별히 어떤 분들 중에는 독신을 선호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는 고유한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독신의 이 선물을 하나님으로서 받지 않는 한 모두가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행복한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독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일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을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버넌 맥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버넌 맥이 유명한 이 성경 주석가인데, 하나님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써서 중요한 문제를 답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에베소서를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가서 보면 31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여기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버넌 맥이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큰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게 할 때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이와 같은 신비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 7장으로 다시 고린도전서 7장 가서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 8절에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 영어로 가서 보시면 unmarried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정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데 뭐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리스 말로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 아가모스라고 표현했어요. 아가모스. 그 아가모스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 7장 11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제가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떠났으면 이미 한번 결혼했던 거죠. 그렇죠? 결혼했던 거예요. 떠났으면. 결혼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할 때 여기 unmarrie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한번 결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저 위에 나와 있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가서 8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왜 그러면 호라비들에게 말하는 건 빠져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지금 바울이, 예, 결혼 한번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남편 혼자 남게 된 그런 케이스, 이 케이스를 남자 전체, 그런 형태의 남자들을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들, 그 다음에 결혼 한번 했다가 어떤 이유로 뭐 사별을 하든 어떤 이유로 혼자 남게 된 그런 과부들, 그래서 결혼을 한번 했으나 나중에 이제 혼자 살게 된 남자들과 그 여자들 가리켜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성경 가서 보시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 내가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과 종교적 열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대인 청년들은, 남자들은 18살이 될 때까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14살, 15살쯤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훌륭한 랍비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18살쯤 되었을 때 반드시 그도 결혼을 했을 거다.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회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공회의 멤버나 아니면 멤버가 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애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18살까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너무 정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계보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런 말씀들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볼 때 바울은 분명히 18살 될 때 그쯤 되는 그 시점에 분명히 결혼을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도로서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그때에는 말 그대로 독신의 과 같은 그 선물을 받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서 보면 이 독신은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6절에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신은 명령이 아니고 허용된 거라는 거예요.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이 더 유익이 되는 그런 것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독신으로 지내는 그런 선물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결혼을 영적 방해물로 여기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독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시간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혼하면 아내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더 섬기려고 하고 그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 사다 보면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나는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독신으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아주 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하고 사느냐에 따라 영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더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 찢어지게 가난하게 지내면 이게 아주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면서 중세에 많은 수도사들이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이 독신 그 이야기는 1절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판단해서 네로의 박해, 재림의 임박성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 남자마다 여자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둬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면서 또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9절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독신으로 지내는 거 이거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왜 사도 바울이 지냈느냐? 바울은 9장에도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교회에서 지원금을 갖고 사례금을 받고 하는 것이 그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왜 그래요? 혹시라도 사례비를 받는 걸 통해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독신으로 지냈느냐. 혹시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독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누구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은사, 선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면 둘 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